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 등 11개 안보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곧 통과할 전망입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들을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거세게 항의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연립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립 여당은 늦어도 18일 중에는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11월 9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합의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문제 등 중동 지역 안보 현안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은 양국 간 깊고 영원한 유대관계와 이스라엘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례 없는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서방 6개국의 핵합의는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폭넓은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흔들릴 수 없다면서도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최상의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군부는 17일 쿠데타 성공 사실을 발표하고 길버트 디엔데레 장군이 새로운 국가통치기구인 민주주의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엔데레 장군은 지난해 반정부 세력에 의해 축출된 블레지 콩파울의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군부는 또 과도정부는 해체됐으며 미셸 카판도 임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규모 8.3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늘었다고 칠레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6일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남미 대륙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4,200km에 달하는 칠레 모든 해안 지역에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공군 사령관이 16일 유럽에 항구적인 F-22 랩터 기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F-22 랩터는 미 공군의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은 러시아군의 세력 확장에 대응해 지난달 유럽에 처음으로 F-22 랩터 넉 대를 파견했습니다. 크랭크 고렌스 미 공군 유럽 아프리카 지역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공군 행사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의 F-22 랩터를 위한 항구적 기지 마련을 위한 첫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17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내 중심가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바그다드 내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의 집단 거주 지역인 바발샤르지와 알와스바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찰과 민간인들로 확인됐습니다. ISIL은 인터넷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계속해서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곳 시각으로 오늘 아침부터요 하나같이 수요일 밤에 열렸던 미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 토론회 소식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미국 언론을 장식한 소식이 있다면은요 또 단연 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14살 이슬람교도 무슬림 미국인 학생의 얘기를 흥미롭게들 전하더군요. 모하메드라는 이슬람교도 소년이 겪은 웃지 못할 일인데요. 평소 로봇 조립이 취미인 이 학생이 지난 14일 간밤에 직접 손으로 만든 시계를 학교로 가져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시계에 자명종이 울렸는데요. 시계를 본 선생님의 첫 마디가 학생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폭탄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째깍째깍 시계 소리에 이 선생님이 시한폭탄이라도 연상을 했던 걸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은 폭탄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지만 학생의 시계를 수상하게 본 선생님은 교장에게 보고를 했고요. 학생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은 시계가 전혀 위험해 보이진 않았지만 학생이 시계 제작에 대한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 체포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에게 시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학교로 가져갔고 이건 그냥 시계라고만 말했던 학생은 무혐의로 풀려나서 무사히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이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요. 직접 시계를 만든 소년의 총명함이 또 대견하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무고한 학생이 수갑까지 찼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가 저지른 9.11 테러 참사 이후에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됐는데요.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하는 무슬림 혐오증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어쨌거나 똑똑한 무슬림 소년은 인종적인 불병 등이 사라지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소년이 유명인이 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계가 멋지다면서 소년을 백악관으로 초대했고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미래는 이 소년 같은 인물의 것이라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요, 미국 내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인이 더 많다면서 학생을 뜨겁게 지지했습니다. 이 학생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 로고가 찍힌 옷을 입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던데요. 호기심 많고 총명한 이 학생이 어른이 돼서 무슨 일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떠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9월 18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15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17도에서 24도 분포, 개성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6도에서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뉴질랜드 남성 5인조 그룹 660T가 부릅니다. 스페셜 골랐습니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예, 먼저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공화당 후보 토론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사가 이 법무부와 기소 연기를 조건으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든 반면에 이 보통 사람들의 소득과 또 빈곤율은 한 해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토론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16일 저녁에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CNN 방송 주최로 공화당 경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자, 먼저 토론회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네,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민 문제부터 이란과의 핵 합의, 동성결혼, 또 미국 가족계의 협회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문제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국내외 쟁점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서 이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예, 토론회 초반부터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는데요. 이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연예인이라고 묘사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또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 트럼프 후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여러 차례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걸 꼬집었고요.
네.
예, 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이 국제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또 피오리나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공격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까?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러 번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아넣었는데요.
네.
예, 어제 잠시나마 이 트럼프 후보의 말문 문이 막히게 한 후보가 있다면 아마 이 피오리나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후보가 피오리나 후보의 외모를 공격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저 얼굴을 좀 봐라. 누가 저 얼굴에 투표를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피오리나 후보의 외모가 아니라 페르소나, 그러니까 가면을 쓴 인격, 본성과는 다른 인격을 얘기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바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예, 피오레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페르소나를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 think women all over this country heard very clearly what Mr. Trump said.
예, 트럼프 후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미국의 모든 여성들이 확실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이 피오리나 후보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뒷수습에 나섰는데요.
네.
예, 하지만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진 못했습니다.
네. 자, 또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올해 초만 해도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혔는데요. 지난 1차 토론회 때 별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지지율이 또 많이 떨어졌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까?
예, 아주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 공격에 나섰는데요. 예,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부시 후보에게 오늘은 좀 더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앞서 트럼프 후보는 이 부시 후보에 대해서 기부자들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예, 부시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고요. 오히려 자신이 플로리다 주지사 시절에 이 트럼프 후보가 기부 대가로 카지노 승인을 요청한 걸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예, 그런 일 없었다는 트럼프 후보와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또 트럼프 후보가 제프시 후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 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고 이 트럼프 후보가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부시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You know what? As it relates to my brother, there's one thing I know for sure. He kept us safe. I don't know if you remember.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형이 이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점이라고 말해서 또 청중들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네. 자, 여러 쟁점이 논의됐는데요. 후보들이 입장 차를 보인 쟁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이 대마초 단속 문제, 또 미국 가족계획협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폐쇄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쟁점에서 후보들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예, 또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이 대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취임 첫날에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시 후보, 랜드폴 후보, 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룬 합의를 무조건 파기하는 건 좋은 전략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얘기도 나왔죠.
예, 이란 핵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북한을 언급했는데요. 북한에는 미치광이가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네.
예,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고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 마르코 루비오 후보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개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토론회까지 끝났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돋보인 후보가 있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칼리 피오리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피오리나 후보는 지난번 1차 토론회 때는 이 지지율이 낮아서 본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예, 하위 후보들을 위한 별도의 포럼에서 빛을 발해서 지지율이 올라 이번에 본 토론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오리나 후보는 이번 CNN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 또 조리 있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이 낙태한 태아 조직을 매매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이는 미국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낙태 제공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예, 또 그 밖에 마르코 루비오,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토론회를 주도하면서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요. 별로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예, 후반에 가서는 이 트럼프 후보가 별로 두드러지지 못했는데요. 특히 다른 후보들이 정책을 집중적으로 토론할 때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예, 또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현재 지지율 2인인 벤 카슨 박사도 이 기억에 남을 만한 주장을 펼치 못했고요. 스콧 워커, 랜드폴, 마크 허커비, 테드 크루즈 후보 역시 이 유권자들의 눈이나 귀를 사로잡는 데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죠. 제너럴 모터스, GM사 소송 소식 살펴보죠.
네, 제너럴 모터스, GM사가 이 자동차 점화 장치를 둘러싼 이 형사 소송과 관련한 해서 이 벌금조로 9억 달러를 내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네.
예, GM사는 그동안 이 점화 장치 결함으로 최소한 124명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이 비난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네.
예, 목요일 뉴욕 맨하탄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정부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 정부와 국민들에게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오도했다고 인정하면서 9억 달러를 벌금 형식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GM사의 자동차 점화 장치 결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지난해였죠.
맞습니다. GM사가 만든 일부 자동차 점화 장치가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 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공기 주머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등 심각한 안전상의 위협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예, 지난해 자동차 업계 사상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에서 무려 260만 대를 다시 회수하고 점검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네.
예, GM사는 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결국 GM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점과 또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무부와의 소송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3년간 기소를 연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된 건데요.
예.
예, 일종의 보호 관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GM사는 안전을 감독할 독립적인 감독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네.
예, 또 비록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GM사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 조치는 없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GM사가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일단 한시름은 돌리는 듯하네요.
예, 실제로 하루 전부터 이런 내용의 합의가 나온다는 소식이 나돌자 이 증권시장에서는 일찌감치 GM사의 주식이 오름세로 거래되는 등 이 다소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네.
예,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고 있는 민사소송만도 200건이나 돼서 이 경영진의 고민이 깊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이 건강보험 미가입률, 그러니까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면서요.
예, 미국 연방통계국이 이번 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예.
예, 미국인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수가 지난해 88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3,300만 명가량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보다 한 해 전인 2013년에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쯤 됐던 거네요.
맞습니다. 2013년에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인은 4,180만 명. 이 전체 인구의 한 13% 정도 됐었는데요.
네.
예,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0.4%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인들 가운데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1명꼴로 줄어든 셈입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 어떻게 분석되나요?
예, 아무래도 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 일명 이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예,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이 야심차게 출범한 이 오바마 케어는 하지만 그런 이런저런 논란 또 법적 제동에 걸리면서 좌초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지난 6월에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주부정부에 보조금을 주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네. 자, 2년간 지난 2년간 줄곧 오바마 케어의 필요성을 오바마 정부가 역설을 해왔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이 도시연구소라든지 랜드연구소, 갤럽 같은 기관에서 이 오바마 케어 덕분에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꾸준히 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번 연방통계국 보고서만큼 신뢰성이라든지 권위적인 면에서 앞설 만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 지지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보면 민영보험이나 정부보험 가입자 모두 늘었습니다.
네, 인종별은 어떤가요?
예, 전반적으로 모든 인종그룹이 다 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흑인, 중남미계, 아시안계는 한 해 전보다 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의 경우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건강보험이 없는 반면에 중남미계는 5명 중에 1명꼴로 이 건강보험이 없어서 여전히 백인과 다른 인종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또 인구통계국이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에는요. 또 미국인들의 소득과 빈곤율에 대한 자료도 있다고요.
예, 지난해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은 $53,660로 나타났고요. 빈곤율은 14.8%로 이 한 해 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예, 인구통계국은 지난해 미국인 4,670만 명이 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가계소득 중간값이라는 게 뭔가요?
예, 미국의 모든 가구를 이 소득순으로 일렬로 쭉 세웠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 소득을 가계소득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미국인 가구 소득을 다 합쳐서 평균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네.
예, 이 가계소득 중간값은 미국의 중산층이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건강한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이라든가 빈곤율이 몇 년째 별 변화 없이 그대로라는 거네요.
예, 특히 지난해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이 지난 2007년 경제불황 때보다도 오히려 6.5%나 더 낮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의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경제가 꾸준히 호조를 보인 데다가 특히 지난해 미국 경제가 꽤나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네.
예, 연방통계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인들의 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이유로 지난해 이른바 비가정 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정 가구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동거하는 사람들을 주로 일컫는데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반적인 가구보다 소득이 적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소득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네요.
예, 상위 5%가 소득의 22% 가까이 차지한 반면에 하위 20%가 차지한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걸 이번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결정기구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요. 금리 인상과 관련한 결정이 초미의 관심거리였는데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다고 하죠.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금리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줄곧 저울질해왔는데요. 지금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예,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부터 0%에서 0.25%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수요일 저녁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한 2차 토론회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은 토론의 장소를 생각해서인지 자신이 레이건 대통령을 계승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레이건 대통령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미국 영화계를 뜻하는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그럼 레이건 대통령의 이력을 잠깐 정리해볼까요?
네. 예.
레이건은 1911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라디오에서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레이건은 1937년 영화배우로 변신하는데 그 후 20여 년 동안 영화 53편에 출연했습니다.
네, 자, 배우로 활동했던 레이건이 어떻게 정치인이 됐습니까?
네, 레이건은 할리우드에 있을 때 배우조합 회장으로 있으면서 영화 산업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협력했습니다. 그 뒤에는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는데요.
네.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는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메리 골드워터 공화당 후보를 위해 일하면서였습니다. 당시에 레이건은 뛰어난 연설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이를 바탕으로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서서 현직 민주당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였던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레이건은 1968년 그리고 1976년에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후보 지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1980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당시 현직에 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돼서요.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재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레이건 대통령직 당시 시기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죠.
근데 가장 먼저 경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네.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미국 경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 적자에다가 경기가 침체에 있었고요. 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업률도 높았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레이건 대통령이 특별한 조처를 도입합니다.
네, 이 특별한 조처라는 게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레이건과 경제학을 말하는 영어죠.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을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네.
이 레이거노믹스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쓰는 돈을 대폭 줄이는 정책입니다.
네.
다음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줄였는데 특히 소득세를 대폭 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는 조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처들은 물론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40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 하면 또 대외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냉전이 끝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공산주의 진영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었죠.
네.
이를 위해서 레이건 정부가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이 공산주의 진영을 옥죄는 정책들을 밀고 나갔는데요. 당시에 이미 여러 어려움에 부닥쳐 있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여기에 말려들면서 결국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다시피 이 개혁 개방 정책이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의 강경한 대외 정책이 나중에 냉전이 끝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하고 또 대외 정책에서 거둔 업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져있던 경제를 살려서 1990년대에 이어지는 경제 호황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많은 미국인이 이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소련을 굴복시켜서 미국을 다시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 밖에는 농담을 잘하고 또 인간적이었던 이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좋아하는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네. 뭐 하지만은요, 모든 것은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요. 이렇게 존경받는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을 순 없겠죠.
물론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주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데요.
네.
이 레이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레이건 정부가 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또 레이건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등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 재임 기간에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비판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레이건 정부가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인 탓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1980년과 1986년 사이에 약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또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죠.
네. 레이건 대통령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이란 콘트라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 이란에 몰래 무기를 팔고 받은 돈으로 이걸 니카라과 우익 반군을 지원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일에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 레이건 정부의 도덕성에 상당히 흠이 간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밖에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한국이나 중남미 등에서 이 독재 정권을 두둔했다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몇몇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도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많은 사람이 추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이 레이건 대통령을 보수주의자들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죠.
네.
이 만년의 노인성 치매로 시달리던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 200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미 근데 퇴임하고 살아있을 때 이미 그의 이름을 딴 군함과 도서관, 공항이 생길 정도로 레이건은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 저희가 남부 미시시피주 다녀왔죠.
네, 미국 대륙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미시시피가 하류에 있는 주였죠.
네.
워낙 유명한 강이다 보니까 미시시피 하면 이 주보다는 강을 더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 사람의 손이 덜 닿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곳도 많고요. 또 아직은 덜 때묻은 이 순박한 인심 등 미시시피 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도 많은 주입니다.
네, 네, 미시시피 주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활발했던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현재도 지역 주민의 약 40%가량이 흑인들로 이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예, 미시시피주는 유명한 락앤롤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 또 블루스 음악의 대가인 비비킹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자, 오늘은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미시시피주에서 다시 내륙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중부 미주리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주리주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내륙 한 가운데쯤 있는 곳. 미주리주는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21번째로 넓은 곳이다. 북한보다는 한 배 반 정도 더 크다. 미주리주의 별명은 쇼미 스테이트다. 보여주세요, 증명해 보세요쯤 될까? 목화가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목화주, 해바라기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해바라기주,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다른 주들과는 좀 다르다. 도대체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걸까? 댄 레논 미주리주 관광청장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Sometimes it's a great name, and other times I wonder it's not very hospitable. Can be kind of stubborn.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주리주 사람들이 좀 고집스러운 편이에요. 말하는 걸 그대로 잘 안 믿는 편이죠. 보여줘야 믿겠다. 고집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도 보여주겠다. 우리도 그만큼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과 신뢰를 나타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주들이 대개 그런 것처럼 미주리주 역시 어딜 가나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이 우선 눈에 띈다. 미주리주 한인사회 터줏대감 박지수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냥 평야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길이 이렇게 똑바로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를 가도 운전대를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도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언덕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뭐 동서남북 하방으로 10경선이 딱 내려다보이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드넓은 들판엔 갖가지 농작물이 자라난다. 미주리주는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한다. 댄 레논 미주리주 관광청장의 이야기 더 들어보자.
미주리주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작물은요, 옥수수나 밀, 콩 같은 겁니다. 이 농업이 미주리주 산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나 닭, 돼지 같은 축산업도 많이 합니다.
레논 관광청장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한다.
We have a very strong automobile industry as well that people might not know about. Two of the top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the Ford F-150.
미주리주에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두 개, 포드와 셰비가 미주리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10위 안에 드는 주고요.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는 디트로이트 시에 이어서 제2의 자동차 중심 도시입니다.
미주리주의 날씨는 어떨까? 김지수 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미주리강과 미시시피강이 흐르고 있어서 약한 습한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생각하면 5월달이 장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은 북부 쪽은 아주 춥고 남쪽에서는 보통 온화한 편이고 1, 2월에 3번이나 4번 정도의 폭설이 내립니다. 허리케인 같은 게 1년에 한 2, 3번 정도 찾아오고 있는데요. 꼭 피해를 입히고 갑니다.
미주리주의 나무는 산딸나무다.
We have a beautiful tree. It's the flowering dogwood. It's our official tree. It's rather small.
아주 작은데요. 보통 10m를 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노랗기도 하고 초록색 같기도 한 꽃을 이 하얀색 꽃잎이 감싸고 있어서 노랗고 하얀색 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가을에는 빨간색, 주황색 단풍이 들어서 주 전체를 예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정말 아름다워지겠네요.
When I was a little fellow on 나뭇가지 사이로 새도 눈에 띈다. 파랑 새다. 날개를 펼칠 때 찰나처럼 보이는 파란 빛은 황홀하다.
Is the bluebird is our official state bird?
미주리주를 대표하는 새는 파랑새입니다. 이 파랑새는 미국에서 행복을 상징하는 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주가 그런 행복의 파랑새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미주리주는 본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한다.
The fact that Missouri is in the middle of the country and is right along the Mississippi River going north and south.
미주리주는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1800년대 아직 주가 되기도 전부터 미주리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중요한 길목 역할을 했죠. 또 마더로드라고 하는 유명한 66번 국도가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그 국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미주리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포니 익스프레스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요즘에야 단 몇 초면 이메일로 다른 나라에도 편지를 보내는 세상이 됐지만 1800년대 중반만 해도 동부에서 서부까지 편지를 보내려면 몇 달씩 걸리곤 했다. 포니 익스프레스는 미주리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00번도 넘게 말을 갈아타면서 편지를 전달했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자랑거리다.
Perhaps Missouri's most famous battlefield, Wilson's Creek National Battlefield, stretches across the plains just south and west of Springfield near the town of Republic.
미조리주의 지리적 요건은 남북 전쟁 당시 미조리 주를 격전지로 몰아넣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Also importantly, Missouri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American Civil War. Some people may not know.
남북 전쟁 당시 미조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북 전쟁하면 남부나 동부에서만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미조리주는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종종 꼽히는 주인데요.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전투가 아주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댄 레논 미조리주 관광청장은 미조리주는 이런 지리적 이유로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I think we're sort of in the where this Midwest part of the country meets the South.
미주리주는 중서부에 속하면서 남부도 접하고 있습니다. 중서부와 남부가 섞여 있죠. 음식도 문화도 행동도 보면 어떤 부분은 남부, 어떤 부분은 서부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미주리주 하면 무조건 중서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미주리주 최대 도시 세인트루이스 시에 가면 높이가 200m나 되는 아주 멋진 건축물 하나를 볼 수 있다. 마치 활을 크게 구부려 놓은 것 같은 이 건축물의 이름은 게이트웨이 아치다. 예나 지금이나 동부와 서부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미조리주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다.
Just one is that it's a surprisingly beautiful state. I think that would be probably the most surprising thing for foreign visitors.
사람들도 친절하고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자연 환경도 좋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와서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미주리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미주리가 배출한 사람들로는 누가 있을까요?
Probably the most our best known famous citizen is Mark Twain. Author of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Huckleberry Finn, and of course he's.
예, 우선 마크 트웨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죠. 예, 또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있는데요. 미주리주에서 나고 죽었습니다. 댄 레논 미주리주 관광청장은 이 트루먼은 노년 시절에 고향에 돌아와서 매일같이 마을 아이들과 놀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고향에서 이 일요일이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 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떠올려지는 이야기군요.
예, 그런가 하면 이 디즈니 영화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도 바로 이 미주리주 출신이고요. 미국의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초원의 집의 작가인 로라 잉거스 와일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주리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Our state has the Gateway Arch and it has Lewis and Clark who were explorers in our culture. Gateway Arch is the gigantic, it's over 600 feet tall. Your listeners might know it. It's kind of an iconic
네, 미주리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가 미시시피강 이쪽과 저쪽을 둥글게 잇고 있고요. 또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연 루이스와 클라크가 이 배를 저으면서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이 미주리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예, 미주리주가 예나 지금이나 이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라고 합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주리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몬태나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지겠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입니다. 자, 그럼 케빈과 마틴이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In your dreams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Guess what? This weekend I caught a fish this big.
No way.
Yeah, it was huge.
In your dreams,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네, 케빈은 마틴에게 Guess what? 있잖아. This weekend I caught a fish this big.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이나 큰 물고기를 잡았어 하고 자랑하니까 마틴은 No way! 말도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케빈은 Yeah! 진짜야! It was huge! 어마어마하게 컸다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마틴은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에이,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내가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을 리가 없어.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하면서 케빈에게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꿈 같은 얘기하지 마 라고 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No way.
Yeah, it was huge.
In your dreams,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your dreams. In, I-N, in, your, Y-O-U-R, your, dreams, D-R-E-A-M-S, dreams, in your dreams입니다. 네, in your dreams는 상대방으로부터 믿기 힘든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 꿈 같은 얘기하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In your dreams는 말 그대로 하면 내 꿈속에서나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두고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 your dreams is a different way of saying I don't believe you or there's no way that's true.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 같은 때가 있죠. When you think somebody's making up a story,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를 부풀린다고 느낄 때 You can say In your dreams with a smile 웃는 얼굴로 꿈 같은 얘기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d remember that this phrase is used in a playful manner, usually with a smile. 네, In your dreams는 보통 상대방에게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쓰인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uess what? This weekend I caught a fish this big.
No way.
Yeah, it was huge.
In your dreams,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오늘의 영어 표현, in your dreams. 꿈 같은 얘기네. In your dreams. 꼭 기억해 두시고요.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Thank you for the music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I have a talent, a wonderful thing. Cause everyone listens when I start to sing. I'm so grateful and proud.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the song? Dance, what are we? So I
says I began to sing long before I could talk. And I've often wondered, how did it all start?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청과 국제구호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IT 보건인구부와 장애인 전문단체들과 함께 지난 8월 27일 재활 전문가 50명과 의료보장국과 전문가 22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들 재활 전문가는 2,500시간 동안 교육받았고 의료보장국과 전문가들은 IT에서는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료보장국과는 장애인들의 재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만드는 분야입니다. 의료보장국과 전문가 22명은 2년 반 동안 공부했고 2015년 초 국제의료보장국과 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학교 소속 강사들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IT에서 운영하는 힐링 핸즈에서 의료보장국과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모티베이션 UK가 적절한 휠체어를 고르고 개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의료보장국과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이들이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IT에는 장애인이 약 7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약 4천 명은 IT 대지진 때 다쳐서 다리나 팔이 절단된 사람들입니다. IT에 사는 장애인들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청과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교육을 시작했을 때 IT에서는 재활 전문가가 고작 23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교육받았습니다. IT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미국 국제개발청과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재활 전문가 표준 교육 과정의 초안을 만드는 걸 후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 대학교 소속 전문가들과 보건 관련 자원봉사자들이 초안 작성을 도왔고 현재 이 초안은 IT 보건 인구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콘리 미국 국제개발청 청장 대행은 졸업식에서 IT 장애인들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면 경제 일반과 사회 개발에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콘리 청장 대행은 또 IT의 장애인들과 학생들이 새로운 재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치 과정이나 직업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